오늘은 결혼, 독신, 이혼, 과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결혼관계, 이혼, 독신, 과부생활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25절부터 40절은 독신 생활의 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감상하는 게 아니고 또한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잘 읽었다, 잘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내 머리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결혼한 부부는 결혼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서기도 하고 또한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런데 성경은 신자들은 갈라서는 것과 이혼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늘상 우리 신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물론 구원의 관심은 있지만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혼이 매우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혼한 그러한 일들을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사회적인 환경 속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결혼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은 한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하는 것,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할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변 문화의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말고 또한 저항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상의 풍조에 너무 무기력하고 분리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신자로서 문화적인 또한 성향적인 그러한 관점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적인 문화와 트렌드와 풍조와 맞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적절히 타협하면서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 때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변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또 상대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저런 형편에는 저렇게 바뀝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생각이나 또한 사회나 문화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그 목적대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깰 수가 있어요. 어기면서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타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깬 사람이 깨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깬 사람이 깨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깨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층 건물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나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깨져요? 깨져요. 안 깨진다고 해서 안 깨져요? 깨져요. 왜 깨집니까? 중력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깨지는 건 그 중력의 법칙을 깬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많이 깨구면서 살아.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을 우리는 쉽게 깨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깨진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서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깰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깨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깬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갈라섰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결혼의 관계의 영속성과 신성함을 깨트리는 간음 같은 그러한 분명한 죄에 대해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모세율법도 이혼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데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이혼을 요구하면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신자와 결혼한 신자들은 신자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네가 예수님 믿는 꼴 못 보겠다,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핍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남편이 헤어지는 거는 싫어해. 근데 내가 못 살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신자가 나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헤어집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믿는 배우자는 불신자 배우자를 구원,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신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된, 이건 물론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과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뭔지 알게 되고 구원 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신자야, 내 배우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내면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 정절과 염치로서 내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해.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네. 근데 신자 남편이야, 불신자 아내가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불신자 아내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줘요. 아껴줘요. 섬겨줘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원래 조선시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들, 경상도 남자들 알죠?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 네가 정말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삶을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가정에서 가장 실천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실천되어져야 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신자는요, 이 결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님 밑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 결혼 생활 속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로 말미암아 비신자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느냐. 바로 신자들은 비신자를 신자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는지 또한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퀘스천을 던지는 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힘이.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믿음이 하나이지 않을 때는 결혼 생활은 극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클리어하게 결혼 생활에서 말한 후에 바울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4절에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눠주신다는 게 뭡니까? 나눠주신 거. 이건 영어는 할당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assigned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할당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은사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환경을 할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살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결혼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이혼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독신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과부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지금 할례 받은 자, 무할례 받은 자, 또한 종이냐 자유자냐, 지금 너희들이 불렀을 때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 새로운 지위를 얻은 자로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삶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삭개오야, 마리아야, 이렇게 각 개인을 부르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소명인데, 나의 현재 위치, 나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많고 공부하지 못했고 지위가 없고 부가 없으므로 늘 찌들려서 열등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네가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무할례자가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야. 너의 지위는 그러한 지위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할례자와 자유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나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했고 지위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를 피주고 산 그러한 자로서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나의 과거의 어떤 잘남과 못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내가 못 배운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영향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이 예수님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을 줬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못남과 열등감과 세상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남을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왕년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에게 왕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결혼 얘기하다가 이혼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예증이 결혼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사회적 지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혼했든 이혼했든 과부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이런 지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윤리나 종교적이나 인종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 아니에요.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이나 독신 생활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어떤 상태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사실요, 결혼 생활이 우리의 전부 아니거든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과 영향을 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둘이 살다 헤어져도, 아니면 다시 재혼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누어주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삶을 영위하라. 이거 뭐냐면 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너에게 나누어진 그 삶이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In whatever situation the Lord has assigned to them. 하나님이 어사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때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화되는 삶,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결혼 생활에 불편해, 힘들어, 그게 나의 상황이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지금 허락하셨는데, 허용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이 삶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이혼했어요. 힘들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과부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흰말탄 왕자님 만나면 나는 이제 왕비가 곧 되는구나. 결혼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람을 바꿨어.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왼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데려갔어요. 혼자 됐어요. 행복해요? 물론 좀 편하지. 근데 여러분, 혼자든 둘이든 다시 만나든 아니면 과부가 됐든 호라비가 됐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각 사람이 주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삶을 영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받은 자로서, 새로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 매인자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아, 그게 종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아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높였어요. 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막 끼웠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신성 모독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한다. 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너희들 위해서 안 살겠다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왜?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환경의 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신 그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불행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매는 게 뭔가. 그래서 주님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매이고 찢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결혼을 해서도요 독립적인 개체로 자유롭게 사세요. 또 자유롭게 해주세요. 혼자 살면 혼자 자유롭게 사세요. 재혼했으면 또 자유롭게 사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사람도 나를 매이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의 섬김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게 할당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열심히 섬기며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왜 헤어졌어요? 행복하려고. 왜 다시 재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함께,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파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상태나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제 하나님 곁에 있을 거야 라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곁에 있는 삶. 그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갖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당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고통했는지, 아파했는지, 힘들어했는지, 짜증났는지 보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한 원리를 제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또한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누리시고 우리 배우자와 또한 내 주위에 스쳐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롭게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기대하고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체험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주님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외면치 않고 배반치 않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분이세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나로서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2분 동안 주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 속에서 또한 이혼 속에서 독신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그 미움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끊어주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세요. 만족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내가 그분 곁에만 있으면 돼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지와 정과 의지를 움직여 가시는, 그리하여 성령의 지와 정과 의지가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